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하나님이 맞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욥기서는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후기 어느 시기에 기록으로 남았다라고 볼 때 그 시기가 아마도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모세 시대, 예레미야 시대, 므낫세, 솔로몬, 포로 후기 등 여러 시대에 적혀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대가 정확히 기록식이다, 저작식이다 라고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약 성경의 윤곽이 형성된 때가 지금 바벨론 포로식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라고 볼 때 이런 글을 그럼 모은 이유는 아마도 무너져가는 이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했던 소수들이 있었잖아요. 요시아 왕이나 뭐 다니엘, 에스겔을 비롯한 소수의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회복을 원했지만 결국 무너져버린 나라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찾던 중에 이 전에 내려오던 욥의 이야기는 의인의 고난이다라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악인의 고난과 불행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 명확한 이 답을 주고 있지 않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들이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기에 아마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구전이나 또 기록되거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과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충돌을 통해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지? 이런 걸 비로소 이제 바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고난받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한 모델로서 국가적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그 포로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고 격려하고자 한 그런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경건한 신앙적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줌으로 포로된 백성들, 나라를 잃고 주권 잃을 백성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자 했던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어쨌든 욥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에 실존했던 그런 인물로 보는데 그 본문을 보면 욥이 살았던 곳이 우스 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딘지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보가 없을 때는 결국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살펴야 되는데 이 우스 땅은 에돔과 아라비아 접경 지역이면서 바벨론 땅에서도 멀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욥기 1장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 4장을 참고할 때 에돔이라는 이 땅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다시 우스 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그러니까 에돔이 우스 땅에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욥기에는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이 에서의 자손 족보를 참고해 볼 때 대만이라는 이 대만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36장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볼 때 에돔 족속의 땅 가까운 곳이 우스 땅이었을 거다. 이거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헬라어 그 70인역에서 욥기의 그 끝에 보면 42장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된 것 외에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스 땅은 이두매와 아라비아 접경이다 이렇게 좀 추가된 본문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욥을 아브라함의 5대 손인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으로 설명을 하죠. 그의 이름은 전에는 욥압이었고 그는 아라비아 아내를 취하여 옛논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 또 그 자신은 에서의 아들들 중 하나인 그의 아버지 자레와 그의 어머니 보소라의 아들이었으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5대 손이었다는 거죠. 또 이들은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이었고 또 그에게 온 친구들은 에서 자손들 중에 이제 대만 사람들의 왕 엘리파스, 소개 사람들의 군주 빌닷, 그 미네 사람들의 왕 소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욥기서 전체 구조는 이제 세 부분으로 크게 볼 수 있는데 1장 2장은 욥에게 닥친 재난, 3장에서 37장은 욥과 친구들의 변론, 그리고 38장에서 마지막 42장은 하나님의 답변과 회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좀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런 구조적 큰 그림과 말씀 기록의 목적을 파악해야 내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분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장에서 이 37장의 내용을 읽어갈 때는 여기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 없이 읽으면 그 말들이 참 옳고 아멘 소리가 나올 만한 아주 지혜로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를 잘 알지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하실 정도인데 3장에서 37장의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들이 욥의 친구들에 의해 설명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올바르지 않은 시각, 그러니까 사람이 추측하는 하나님의 모습,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했다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좀 누가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느냐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욥기서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첫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잘 보면 욥이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욥의 아내가 하는 말도 있고 욥의 종들이 하는 말도 있고 욥의 친구들의 말도 이게 많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친구들의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욥기서 잘 보면 사탄이 하는 떠들어대는 얘기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욥기서를 적었던 어떤 작가의 어떤 해설자로서의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욥기서 안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의 어떤 흐름과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책에 그냥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막 인용하거나 강단에서 막 그걸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한 예를 들면 욥기서 8장 7절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지금 욥기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정죄해서 욥을 꺾어 누르려고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특히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뭐 개업 예배 본문으로 항상 쓰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 속에 꼭 집어넣는 게 이 구절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우리가 전체 숲을 보고 이 말씀과 구절이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떻게 쓰여진 것인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필요하면 아멘을 하고 뭐라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가 이런 분별력 없이 보는 이런 어떤 실수들을 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건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벌을 받을 만한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도 우연한 일, 말하자면 자유질을 가진 존재가 엉뚱한 짓을 벌이다가 사고가 날 수 있죠. 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사탄의 참소. 지금 본문을 보니까 사탄이 또 이상한 짓거리를 벌여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보편적으로 그냥 인과율,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함부로 입을 벌려서 사람과 상황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묵묵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묵묵히 고난을 참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탄의 이 거짓된 올무를 이겨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받은 고난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포로로 잡혀 있던 이들에게 저들에게 닥친 완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그런 어떤 이 삶의 그 태도를 알려주고 또한 거룩한 사명을 맡은 성도로서 온전한 회복으로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전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난 삶은 참으로 많은 감정적 동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민감해지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죠. 그래서 극심한 고난, 계속되는 고통 중에는 스스로도 많은 혼란과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휩쓸리고 신경 쓰다 보면 남의 댓글에 막 휩쓸려 버리면 오히려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죠.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칫 감정적으로 반응하다가 예, 말로 막 실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말과 말싸움이 돼서 감정적으로 더 얽히고 그러다 보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자존감이 낮은 경우로 막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시작도 욥이란 사람이 재앙을 당해야 될 만큼 어떤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마귀가 참소하면서 욥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원래 처음에 찾아온 목적은 위기를 만난 이 욥을 위로하려고 위문 온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욥이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 막 이유 없이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이제 잘못 판단을 했던 거죠. 감정적인 어떤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럼 네가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싸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 욥의 형편은 사실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어 라는 걸로 딱 보이고 있는데 근데 욥이 자기가 스스로 막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에 이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친구들이 욥에게 벌어진 현실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뭐 그거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그래도 뭐 과거의 역사를 통해 교회 생성 과정부터 참된 교회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온 걸 알고 있지만 과거 그 시대의 신과는 당연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권선징악적 개념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는 기본 생각은 맞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재앙과 심판을 받겠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더더욱 욥의 이런 재앙은 이 그의 잘못의 결과고 그래서 신이 심판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보게 된 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역사도 잘 모르니까 그냥 당연한 이런 일반적인 신관에 의해서 신앙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게 미신화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다 이런 사고가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 이 교육을 해버리고 나니까 교회에 나온 후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성경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교회를 끌어들일 때는 그런 소리를 했다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교육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점차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그 이 본능,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일반적인 신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잘 알게 되면 욥처럼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라가도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신앙을 바르게 보는 사람들, 바르게 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도 어려움이 온다라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욥기서는 단지 욥처럼 고난이 올 때 잘 참으면 두 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한 게 욥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욥기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성경과 역사가 바르게 보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온전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신관과 같이 하나님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 축복 속에 산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배우고 알아서 분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 어려운 일,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뭔가 저게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 징계받고 저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와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과율에 의해서만 모든 상황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저들이 본 욥의 환난은 그냥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그냥 어떤 뭐 재수 없는 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누군가 전능한 신이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정도의 그런 심각한 고통과 환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심한 고난을 만났나 싶어서 이제 위로로 왔던 친구들이 너무 심각한 비참한 상황을 보고, 이거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얘가 잘못한 게 있구나라고 지레 짐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저들이 아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관에 의해서만 형성된 그 인간적 지혜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성도로 하면서도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바른 신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인과율에 따른 그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신관의 기준을 두고 괜히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너 십일조 떼먹었지, 뭐 주일 범했지, 너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시험당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로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충분히 욥의 친구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누군가를 탓하고 분별한다고 하면서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단지 여기저기서 주워듣기만 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인과율에 따른 신관을 그 가지고 있어서 쉽게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않았는지 좀 솔직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삶과 말의 습관과 생각의 태도를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단지 어려운 시험을 견디면 두 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신관, 하나님에 대해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심도 있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바르게 믿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단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고도 아주 무난하거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를 살펴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신지 잘 분별해서 그동안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제대로 되돌아보고 온전한 성경적 신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 사명의 가운데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 전체를 통해 온전히 알아가지 않고 단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신의 형상에 내 생각을 덧붙여 가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욥기서를 살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성경을 통해 깨닫고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진정한 믿음의 길, 진정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내 생각과 내 상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기를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